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지금 뉴스입니다. 미북 3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결심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1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돼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시점은 그들이 일정을 잡기 원하는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인도와 스리랑카,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순방한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킬 핵심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첫 방문 국가인 인도에서 최근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오 장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인도와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0일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28일부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미일 정상회담에 배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마지막 순방국인 한국을 찾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에서 일정과 관련해 북한을 비롯한 공통의 도전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협력과 통일된 접근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11일 전망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쟁도 협상을 통해 끝나는 법이라며 중국과의 무역 문제도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타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이 회담에서 오간 얘기가 향후 미중 합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할 경우 즉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예정돼 있고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서남부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NHK 방송은 방위성을 인용해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 근처를 통과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랴오닝호가 이날 오전 미사일 구축함을 포함해 5척에 달은 함정과 함께 동중국 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랴오닝호는 일본 영해 사이의 공해를 향해 일본의 영해를 침범하진 않았다고 방위성은 설명했습니다. 랴오닝호가 이 지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간 것은 이번이 2년 반 만입니다. 지난 2012년 취역한 랴오닝호는 지난 2016년 12월 오키나와 근처를 지나 태평양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 한 척을 구조해 북한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1일 해군 함정이 동해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 한 척을 구조해 북한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당시 이 어선에는 6명이 타고 있었으며 북방 한계선이 남 5km 부근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합참은 선원들이 북한으로 귀환 의사를 밝혔으며 북측에서 통신망으로 해당 선박을 구조해 예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he path, if you look throughout history, at any successful negotiation or any outcome, it's never...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와 6.12 공동성명 발표 1주년을 맞아 미북 공동성명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개성공단 대표단이 11일 하원을 찾아 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 북부 산간 지역은 낮부터 오후 사이에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밝은 미래를 선택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The path, if you look throughout history, at any successful negotiation or any outcome, it's never linear, right? There's always ups and downs, and we remain confident that Kim Jong-un and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어떤 성공한 협상이나 어떤 결과도 한 번도 일직선이었던 적이 없었고 언제나 기복이 있었다며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볼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미북 1차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 미국은 이것을 여전히 열망하고 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 제재가 계속 남아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 문제가 쉽지 않은 해결 과제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think that this is, and many people who come before us would say that this is one of the toughest national security challenges for any administration, probably one of the toughest.
북한 문제는 어떤 행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말했고 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마주하게 될 가장 어려운 사안이 분명하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이룬 진전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we of course there has been steps that have been taken along the way. We've been able to get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o the table where they have committed to the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에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테이블로 북한 측 카운터파트들을 이끌기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말했듯 미국은 경제적 제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열려있고 그 입장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nd you know,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have said all along that of course while our economic sanctions remain, we remain open to talking.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에 동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조율하고 북한 문제와 다른 문제들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3국 공조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며 두 정상은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전쟁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양측은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는 오늘부터 네 차례 걸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 기획 보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미북 공동성명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미국이 북한의 우선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던 이전 합의들과 달리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미북 간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은 공동성명의 이행의 청신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양국 간 상호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공동성명의 4개 항 합의는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조항인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은 최종 지향점인 국교 수립과 관계 정상화를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과거의 적대적인 미북 관계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양국은 싱가포르 이후 수차례의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고위급 회담을 열었고 그 노력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지도자를 로켓맨이나 늑다리로 부르며 인신비방성 욕설과 협박을 주고받던 2017년에 비해 관계가 한층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양측은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전혀 재개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 환적을 통해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은 북한 선박을 억류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미국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 카운슬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그런 태도가 미국의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has given ultimatums.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yield to an ultimatum. And certainly not going to back down on its big deal approach that it laid out in Hanoi.
미국이 최후 통첩에 굴복하거나 하노이에서 제안한 빅딜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최종 목표인 평화협정은커녕 종전선언이나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단계조차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연합훈련 중단을 지시하고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분명히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대립 상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군 역량에 어떠한 검증된 변화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orth Korea's conventional and asymmetric military capabilities, along with their continued development of advanced conventional munitions and systems, all remains unchecked.
현재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군사 역량, 재래식 군수용품과 시스템의 개발에 변함이 없으며 이 같은 북한의 역량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영내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이에 더해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고조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제3항 한반도 비핵화 역시 1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뿐입니다. 그러나 사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폐쇄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 국무부는 풍계리 폐쇄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영변 등 핵시설에서 핵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 역량이 1년 전보다 발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입니다.
If they were fully operating with all the centrifuges which they had in this unknown location, maybe enough for one or two nuclear weapons, not more.
북한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시설의 원심 분리기까지 모두 가동했을 경우 지난 1년간 한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만큼 핵물질을 생산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랜덜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역시 미국의 핵심 우려이자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 분야에서 지금껏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On our core area of interest and concern,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 have not seen any progress to speak of.
마지막 조항인 미군 유해 봉화는 처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는 듯 했으나 역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숫자 미상의 미군 유해를 55개 상자에 나눠 담아 미국에 돌려보냈지만 이후 공동 유해 발굴 논의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지난달 초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다며 2019년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재개를 위한 북한 인민군과의 협의 노력은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쟁포로 실종자 가족연합회의 릭 다운스 회장은 이달 초 발간된 연합회보에서 유해 발굴 논의를 고위급 회담에서 독립 주제로 다루고 관련 행위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보도. 내일은 6.12 정상회담 이후 미북 양측의 협상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0일 이번 달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6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기나 기간 등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번 달 내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대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장소와 형식에 구애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한국의 어떤 대화 제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제시한 방안들이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이달 말 이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남북 대화 재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 그 카드를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봐야죠.
조 선임 연구위원은 이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되면 여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을 이전에 열리지 않을 경우 미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공조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고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자극하고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다시 뭐를 더 요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최 부원장은 북한은 이미 한국에 선택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만일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입장을 내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에 공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이 같은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소규모 지원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남북 간 대화를 촉진하는 변수가 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북한의 입장을 듣고 미북 간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며 하지만 북한의 생각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먼저 한국을 북한이 먼저 접촉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면은 남북한 간의 관계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김 교수는 남북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실무 접촉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 그리고 제재 완화 속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체계와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이 포함될 때 비로소 남북 접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의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도 매우 제약되어 있는 것도 똑같고 북한이 아직 크게 생각을 바꾼 것 같은 뭐 인디케이터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북미 간에도 똑같은 것 같고
우 센터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경제적으로 매우 큰 충격이 있기 전에는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보일 가능성은 적고 이에 따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경색 국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주장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위협에 대응할 군사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을 미국의 적대국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he'd love to be able to keep his nuclear weapons and be let back into the good grac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they can get out from under the economic sanctions.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연대와 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at's why having a strong force in South Korea, having strong allies in the region, and making sure that we have the military capability to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한국의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고 역내 강한 동맹국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날이 온다면 북한 정권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whatever harm they think they can cause, if they cause it,
We have allies with it. You will cease to exist. So that's.
그러나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며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개성공단 대표단이 11일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하는 설명회에서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만나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11일 미 연방 하원을 방문합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미 의회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대표단은 기조 발언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남북평화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임금 전용, 달러박스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평화인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도 평화가 궁극 목적임을 설명하면서 공단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대표단은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이어 12일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전문가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13일에는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을 면담한 뒤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합니다. 대표단은 14일과 15일 LA 한인 언론사 기자간담회, 한인 지도자와 경제인 대상 개성공단 심포지움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대응 조치로 폐쇄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미 의회 의원들에게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히 반대해온 대표적 인사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한국, 미국 모두의 중대한 실수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I do not think Kaeso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reopened. I think that would be a significant mistake. And I think to reopen it without a change under U.S. law.
대북 제재에 관한 미국 법이나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미 의회 상당수 의원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문제는 제재와 연계된 대북 거래라는 포괄적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원 외교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남북 간 대화와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은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카딘 의원은 미국은 남북 간 민간 교류를 지지하지만 이런 교류도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for people to people. So you can work within the sanction regime to deal with those issues, but you can't violate the sanctions themselves.
미국은 남북 간 소통을 지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대북 압박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제재를 반드시 지킨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한국도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개성공단에 관한 특정 언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법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의 제재법 104조항을 거론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장치 또는 시스템 제조, 유지, 관리 사용이 북한으로부터 혹은 북한으로 수출입, 재수출되는 것과 관련해 고의적 혹은 직간접적으로 훈련, 조언, 기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거래에 연관된 개인 혹은 단체에 수출 신용과 보증, 보험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 민관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2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일부 의원들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경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로카나와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 경협에 관여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미국이 막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같은 미국의 남북 경협 지지는 동맹을 지원하는 조치이며 북한과 신뢰를 구축해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킬 뿐 아니라 핵 위기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조성이라는 최종 목표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도 진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대북 제재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척시며 상원 민주당 대표는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국들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 배제 방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화웨이의 5G 장비 문제에 대해 미한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상호 연결성과 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동맹국들 네트워크가 취약하면 그런 취약성은 미국에도 안보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한국 청와대 입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의 주요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동맹국에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5G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한국에서 5G 네트워크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군사안보 통신망과도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미한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서둘 것 같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에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가 있다면 민감한 정보를 이들 국가와 어떻게 공유할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을 시작한 후 인권 문제에 거의 침묵하는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권이 협상의 불쏘시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VOA에 북한의 모든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왜 계속 미북 협상의 불쏘시개가 돼야 하는가? 지난해 미북 협상 재개 후 북한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전문가들이 던지는 공개 질문입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부터 인권에 관한 언급을 멈췄다며 불행히도 그 후로 이에 대해 거의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stopped talking about human rights. Since the lead up to the
킹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채찍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해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문제를 끊임없이 비판했지만 지난해 북한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합의한 뒤부터 사실상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This cruel dictatorship measures them. Scores them and ranks them based on th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잔혹한 독재자로 부르며 그가 주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기는커녕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평가해 이들에게 등급을 매긴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초엔 국정연설과 탈북민들을 백악관에 직접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뒤 김 위원장을 영리하고 훌륭한 협상가라고 말하는 등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난해 3월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 대화에서 침묵한 건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인권 사안이 정치, 안보 또 핵미사일 같은 군사 문제를 위해 희생됐다는 게 새삼스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has been sacrificed on the altar of political security.
실제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강철환, 김성민 씨 등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하는 등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비난했지만 비핵화 협상 개시부터는 이런 비난을 삼갔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해 말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비핵화 외교가 없을 땐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정권을 혹평하는 탈북민들을 지지하며 대북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이 시작되면 인권 문제는 너무 말하기 불편한 존재가 되고 협상 관계자들은 비핵화란 핵심 사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권 문제 제기를 원하지 않는 추세가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when there's no diplomacy on denuclearization taking place with North Korea, we amp up the volume on human rights.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닉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인권을 도구화한다는 오랜 비판의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a long history of criticizing the instrumentalization of human rights.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해하는 건 북한 수뇌부의 전략과 대량 살상 무기 셈법 전망을 알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을 대북 정책의 토대로 삼는 게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협상 개시 뒤 인권을 제쳐둔 게 불행한 사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가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ime for the administration to view human rights as a strategic part of its broader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One that views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인권의 가치를 많은 국가안보의 우선 사안들과 연계된 최전선의 이슈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을 도구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VOA와의 이메일 질문에 직답하지 않은 채 미국은 북한의 모든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계속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위반과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위반과 침해를 강조하고 제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부과,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 탈북민들과의 회동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늘리는 등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적 비판을 삼가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과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기금을 더 늘려 6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30여 명과 적어도 13개 단체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역시 8일 VOA에 미국이 인권을 협상 도구로 삼는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it's valid. They've gotten people free that were persecuted for their faith. They brought them back.
트럼프 행정부는 신앙 활동 때문에 북한에 억류돼 박해를 당한 미국인들을 석방시켜 미국으로 데려오는 등 인권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 서부 유타주에 살고 있는 크리스 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장향희 기자입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에서는 고분을 도굴해 문화재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면서 옛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많은 문화재들이 중국 단동과 연변 지역에서 밀거래돼 한국, 일본 등지로 빠져나갔습니다.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도 당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북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28, 29이 되겠네요. 북한에서 이 골동품이 완전히 그 성행했어요. 그 중국이 상인들이 북한에 들어가지고 돈을 엄청 크게 주면서 그 골동품 싸가더라. 그러니까 그게 완전 장사에서는 제일 아마 북한에서 최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대. 90년대 말에.
북한 골동품을 중국으로 갔다가 그걸.
그러니까 한국 상인들이 아마 그걸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들어오는 그 상인들이 마구 그때 처음 이렇게 달러라는 것도 보고 그놈들이 보통 막 이렇게 북한에서 만 달러 하면 90년대엔 대단했거든요. 이만한 묶음이면 한 이만한 만 달러 되는데 그런 거 한 몇 개씩 아직 들어와서는 달러를 톡톡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싹 뭐 어디 정말 뭐 쓰레기장에서는 굽을 것 같은 그런 게인데
최 씨는 당시 쓰레기장에서나 뒹굴던 물건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돈이 되나 싶어 무척 놀랐습니다.
다양하죠. 막 큰 물뚱기부터 시작해서 장롱, 그다음 뭐 심지어 조그만 게인데 아주 작아도 요만한 게인데 막 몇천 불씩 막 싸가고.
요만한 게 뭔데? 어떤 물건?
대체 그게 그 선비들이 쓰던 그 연적이란 게 있어요. 연적 물통 있잖아요.
그런 물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선생님은?
없죠, 뭐 저 같은 거는 뭐 그것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골동 하려면 좀 미천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 애들한테 막 속여서 팔기도 하고 어떤 건 가짠 거 알면서도 또 뭐 돈을 적게 쳐주고 같이 가고 그러면 뭐 또 그것도 뭐 아마 그래도 싸가는 것 같아요. 북한 훌기 아니에요. 도자기 자체가
최 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오는 물건을 중개인들에게 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돈은 그런 데서 크게 벌을 못 보고 또 가짜를 한번 팔아놓은 게 또 잘못해가지고 그걸로 좀 처음 벌걸음 해보고 그 벌걸음 한 기계가 내 인생의 검찰 조사. 가짜로 하나 판 게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놈이 팔았지 결국은 나는 그 가짜지만
가짜 유물의 거래를 맡았던 사람이 체포되면서 최 씨의 이름이 공개됐고 최 씨는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포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보이부에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못 나오지 그죠. 보이부가 그래서 무서운 게고 그 북한에서 전화 온 게 아 지금 나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게라고 보이부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내가 가는 데 요시찰 대상에 다 들어간 상태였어요. 에휴 이럴 바에는 이제 나시드 강은 40대를 생각해봤을 때도 10년이라는 건 깜짝 뭐 꿈방 아니에요. 앞에 한 번이 계세요. 그 사람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쪼들려야 된다는 게 억울하고 인생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가 그 한국 브로커 한 명 만났죠. Everything.
2009년 5월이었습니다. 보통 7, 8월에 장마가 지는데 5월에도 비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강물이 불어 집으로 돌아갈 상황도 못 됐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을 오가며 이번에도 일이 성사되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돌아오지 말라는 지인의 말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결심한 최 씨. 생이별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상황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도 내 집 형제들이라도 다 데리고 왔을 거 이런 게 확 드는 거지. 혼자서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 슬픈지 그때는.
크리스 최 씨는 그의 나이 28에 첫 번째 도강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려고 건너간 중국은 20대 청년인 최 씨에게 자유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오면 다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집으로?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완전히 뭐 북한은 암흑 세계 아니에요. 시끄러운 게 불도 없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이렇게 보는 시야가 조금 이렇게 중국은 자본주의 하거든요. 자본주의적인 이런 걸로 다 돼 있고 그다음 뭐 개인 경제를 이렇게 다 해서 뭐 먹고 살고 하니까 누가 뭐 그런 데 대해서 뭐 통제하거나 뭐 압력 가하거나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북한은 이제 들어가면 우선 이 뭐랄까 보이부 그다음에 안전불안이 한국말로 경찰 어쨌든 사람을 이 통제하는 이 통치기관 이런 데서 사람을 못 살게 보는 거는 정한 북한이 유명하거든요.
세계관이 달라진 20대 북한 청년.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땅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불법을 도강해가지고 중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에는 뭐 마지막까지도 뭐 고향 떠난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내가 왜 뭐 부모 처자 다 있고 더구나 내가 집안이 마딘데 그러니까 뭐 집을 떠난다 이런 생각은 못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생각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국으로 떠나는 탈북자들 일행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최 씨는 이들과 함께 거의 한 달 만에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최 씨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힘겨운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선도 모르고 돈도 없고 이러다 나니까 나는 고생하면서 진짜 고생했어요. 태국 감옥에서 1년 석 달 있었거든요. 1년 석 달 있는데 그게 아마 인생 고생에서 아마 두 번째 고생인 것 같아요. 전 닭고기를 또 안 먹거든요. 닭고기를 안 먹는데 삼시 닭고기인 게 거기다가 태국 그 쌀은 이런 긴 쌀이 아니에요. 글루텐 프리 그 이런 북한에서 그 쌀은 전 뭐야 배고파 죽어도 달기 먹어도 알아 못 나는 쌀이다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색깔은 흰 게지만 그건 뭐 사료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먹지는 않아.
한 달이면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갈 난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 최 씨는 이곳 수용소에서 미국행으로 마음을 바꿨고 그곳에서 1년 3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살고 있는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의 두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양덕과 중강, 강계, 희천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평안 남북도의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28도, 남포 아침에는 16도, 낮에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6도, 중강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8도, 강계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 최저 14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은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지겠고 청진은 점차 흐려집니다. 또 해산과 장진, 삼지연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4도. 해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5도. 원산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3도.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8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지만 앞바다는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전날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매우 따뜻한 편지이며 이는 매우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건 매우 긍정적인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단거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3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결심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1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되면 우리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시점은 그들이 일정을 잡기 원하는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인도와 스리랑카,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순방한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는 목표를 진전시킬 핵심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아시아 정책 기조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첫 방문 국가인 인도에서 최근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28일부터 주요 20개국 정상회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미일 정상회담에 배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마지막 순방국인 한국을 찾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일정과 관련해 북한을 비롯한 공통된 도전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과 통일된 접근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11일 전망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전쟁도 협상을 통해 끝나는 법이라며 중국과의 무역 문제도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관세 문제가 회담에서 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담에서 오간 얘기가 향후 미중 합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할 경우 즉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예정돼 있고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서남부를 통과해 태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NHK 방송은 방위성을 인용해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 근처를 통과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을 랴오닝호가 이날 오전 미사일 구축함을 포함해 5척의 다른 함정과 함께 동중국 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랴오닝호는 일본 영해 사이에 공해를 항해 일본의 영해를 침범하진 않았다고 방위성은 설명했습니다. 랴오닝호가 이 지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간 것은 이번이 2년 반 만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